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예술단은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북한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17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고위급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북측의 수정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등 방문단 규모와 방남 경로, 경비 부담 원칙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이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림픽이다.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보도는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은 큰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립적인 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녹취록과 함께 녹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보도 내용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3만 명을 위한 임시 캠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송환 계획에 따라 수용이 결정된 로힝야족은 본 거주지로 돌아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시 캠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지역에 건설되는 로힝야족 임시 캠프는 모두 3만 명이 가능한 600여 채의 건물로 이 가운데 100여 채는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는 송환자들의 신원 검증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언제 귀환이 시작될지는 불투명. 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UN 팔레스타인 난민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당초 계획된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6천만 달러 정도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금 집행 여부는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팔레스타인에 해마다 수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도 원치 않는다며 원조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35년 만에 상업영화 상영 금지를 해제한 가운데 지난 주말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13일 제다 지역의 한 문화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를 상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영화관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영화를 상영했다면서 당분간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상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업적인 영화관을 허용키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곳곳에서 영화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여성들의 축구장 경기 관람이 허용됐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바그다드의 상업지구인 에비에이션 광장에서 남성 2명이 폭탄물이 채워진 조끼를 폭발시키며 자살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더 나은 것을 향한 집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원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미국인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준 사람, 바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는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1929년 1월에 태어난 킹 목사는 195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했고요. 비폭력 평화운동을 이끌어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통해서 인종차별 철폐를 호소했는데요. 킹 목사가 제시한 꿈은 이랬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그 옛날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가 되어 함께 앉아있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는 꿈. 55년 전 킹 목사가 꾸었던 이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9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이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자, 마틴 루터킹 데이인 오늘, 이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손에 잡고 행진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노래하는 We Shall Overcome, 피트 시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We shall overcome. We shall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shall live in peace.
We sh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자국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티베트와 타이완 등을 독립국가로 분류한 세계적인 호텔인 메리엇 인터내셔널 웹사이트를 한 주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사이버 안보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잠수함과 선박들이 잇따라 침범했다고 항의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유명 호텔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에 대해 한시적 폐쇄를 명령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상하이 사이버 관리국이 지난주에 메리어 호텔 측에 중국어 웹사이트 일주일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이 상하이 사이버 당국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를 깨끗이 정리하라는 취지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메리어 호텔 측은 그동안 이 자사 호텔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 조사를 해왔는데요. 조사 질문 중에 거주 중인 국가 선택지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 그리고 티베트가 적혀져 있는 게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지역을 자국령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거라는 건데요.
네.
예, 더구나 현재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와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사태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 자, 메리어트 호텔 측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메리어 호텔 측은 실수라면서 즉각 사과했습니다. 메리어트는 이 회장 명의 공식 사과문에서 우리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을 해치는 어떠한 분리주의 단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를 전한다면서 설문 항목도 곧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메리어 호텔 중국어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상하이 당국이 이번 논란이 중국의 사이버 안보 홍보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현재 이 메리어트 호텔 말고도 이른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됐다며 시정을 요구받은 기업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메리어트 호텔 사건 이후에 이 중국 정부 당국 그리고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의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 델타 항공도 웹사이트에 타이완과 티베트를 국가로 나열한 사실이 확인돼서 즉각적인 시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받았고요. 또 스페인의 유명 의류업체인 자라도 중국어 사이트에 이 타이완을 국가로 표기한 사실이 적발돼서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금 해당 외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 기업들도 지금 된소리를 맞고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베이징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모바일 퀴즈 게임 이 바이완 잉자 운영자를 소환했는데요. 이 바이완 잉자는 현재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퀴즈 게임입니다.
네.
예, 매번 12개의 질문을 내고 우승자에게는 약 15만 5천 달러의 상금을 주는 이 퀴즈 게임인데요. 그런데 1987년에 상영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중국 영화 천녀유혼의 주인공인 왕쭈샨. 예, 한국에서는 이 왕조현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네.
배우인데요. 예, 지금 이 배우가 살고 있는 거주국을 묻는 질문 답안에 캐나다, 홍콩 그리고 타이완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몇 년 전에 뭐 똑같진 않지만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6년 연초였죠. 한국의 유명 걸그룹에 속해 있는 이 타이완 출신 쯔의 양이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이 타이완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쯔의 양 비난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 소속사 가수들의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되고 그 여파로 소속사의 주가까지 폭락하는 등 여파가 컸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이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의 활동이 좀 위축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와 사업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사설에서 모든 기업은 소재국의 법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필수라고 주장했고요. 또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도 사설에서 만일 중국의 기업들이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미국의 한 주가 아니라 독립국으로 간주하면 어떻겠느냐면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이 다시 또 심화되는 분위기네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중국 해경국 선박 세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주일 중국 대사관과 주중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갸오이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전에도 중국 잠수함이 이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을 항해해서 일본이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중국 잠수함이 일본 오키나와와 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접속 수역을 항해했는데요. 15일 오전에 또다시 중국 해경국 선박들이 진입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 겁니다.
네. 자,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이런 갈등이 촉발된 건데 중국 정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았는데요. 루 대변인은 중국은 갸오이다오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어떠한 교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오이다오와 부속 도서가 중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루 대변인은 오히려 일본 선박이 다오이다오 접속 수역에 진입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엄중한 입장을 표했다면서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사건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갈등의 핵심인 이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 분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동중국해상 이 타이완 근해 170km 지점에 있는 8개의 무인도를 가리켜서 중국에서는 갸오이다오 이 조어도라고 하고요.
네.
예,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입니다. 이 중동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해상 교통로이자 전략 요충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1403년 명나라 때의 문헌을 근거로 권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일본은 1879년 인근 류구 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종속시킨 뒤에 이 무인도였던 이 열도를 개척해서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국이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영유권 갈등으로 악화된 관계 개선을 위해 4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인식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당시의 합의를 언급하면서 일본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2일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도 지난해 기록적인 흑자를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관 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2,76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한 해 전인 2016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수치로 2015년 2,600억 달러 이후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이 트럼프 행정부의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기간 때부터 줄곧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요. 미국의 이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근거로 중국의 통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자주 내비쳐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전 세계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1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미 무역 흑자는 증가했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도 11% 넘게 늘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문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왜 지난해 이렇게 기록적인 흑자를 볼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아직 구체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이 전기 제품 등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걸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년간 전체적인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 수출은 달러화 기준 약 8% 증가하고요. 수입은 16% 늘었습니다. 중국의 2017년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약 4,230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16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서 중국의 지난해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인 거라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의 달러화 기준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비록 바로 전달의 12%에는 못 미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살짝 웃도는 성적입니다.
네. 자, 그럼 2018년 중국의 새해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황송핑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은 중국의 대외무역은 견고한 성장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면서 중국의 잠재력이 점차 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국이 올해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타고 경제 성장을 이어갈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리커창 중국 부총리도 최근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리커창 중국 부총리가 지난주 캄보디아에서 열린 메콩강 개발 협력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2017년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9% 안팎을 기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리커창 총리 전망대로 2017년 성장률이 6.9%대를 기록한다면 중국은 6년 만에 처음 이 반등세로 돌아서게 되는 건데요.
네.
예,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을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멈췄고요. 이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는 18일에 지난해 GDP 증가율을 공식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하와이에서 실수로 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돼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연방법원 명령으로 다카 신청이 재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다카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인 페이스북이 게시물 관련 원칙을 개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하와이라면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미국의 50번째 주인데요. 자, 지난 주말 하와이 주민들이 크게 놀랄 일이 있었다고요.
네, 느긋하게 주말을 즐기려던 주민들에게 미사일 위협 경보가 날아온 건데요. 하와이로 오는 탄도미사일 위협, 즉각 대피처를 찾을 것, 이건 훈련이 아님, 이런 내용의 경고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네,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 이게 하와이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맞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현재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치영 교수에게 물어봤는데요. 김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아침 8시에 경고가 다 왔는데요. 처음에는 뭐 매우 놀랐죠.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첫째는 이게 진짜인지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아니면 무슨 해킹의 문제인지 북한의 미사일이 여기까지 날아오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런 경고가 울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요즘 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등 이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미사일을 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경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차라리 담담한 심정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화웨이 주민들이 많이들 불안에 떨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김 교수는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버리고 그리고 대피하는 모습, 뭐 놀라서 뛰어가는 모습의 동영상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하나니는 운전 중에 경보를 받고 인근 쇼핑센터로 피신했다고 이 VOA에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며 뭐 마지막 인사까지 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교수 동료들 가운데도 많이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이제 뭐 창문가를 벗어나서 빨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의 중심부에서 모여 있거나 그랬던 그 동료들도 있었고 자기 그 부모님이 와 계시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는 아 마지막 한국에서 오신 부모들이 하와이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네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네. 김 교수는 경보가 오류였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도 됐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정부 당국의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인재였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재였는데 이 하와이 비상관리국 직원이 교대 시간에 단추를 잘못 눌러서 일어난 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인간의 실수에 의한 일이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뭐 당국자들이 실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까지 38분이 걸렸는데요.
네.
이번 미야기 하와이 비상관리국장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었다면서 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실제 경보가 울렸을 때 주민들은 뭐 또 잘못된 경보인가 보다 뭐 안일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네.
이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네, 앞으로 실제 미사일 발사 경보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작동과 확인을 거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실수로 경보가 나갈 경우 몇 초 안에 이를 바로잡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컬스텐 일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이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잘못된 경보가 나갔다고 해서 주민들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would hate for anybody not to abide by alert and warnings coming from government systems. They can trust government systems. We test them every day.
네, 윌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경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와이 주정부가 이번 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 역시 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민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아는 바와 같이 올림픽 문제 등 훌륭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 연장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연방이민국이 다카 연장 신청을 다시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지난주 연방법원에서 나온 명령에 따른 조처인데요. 이민국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먼저 다카가 뭔지 또 어떻게 해서 다시 연장 신청을 받게 됐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밀입국한 뒤에 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나온 건데요.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폐지한다면서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며 의회에 공을 넘겼죠.
네, 이 때문에 논란이 일었고 또 이에 반발해서 소송까지 나왔었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메릴랜드 등 여러 주정부와 대학, 또 다카 수혜자들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이 다카의 폐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카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죠.
네. 자, 현재 백악관과 의회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연방정부 예산안과 맞물려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해결과 이 국경 장벽 예산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다카는 사실상 죽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다카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다카에 대해서 얘기하기만 원하고 또 미군에 필요한 예산을 빼앗아가길 원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상원에서 초당적인 이민개혁 합의안이 나왔는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다카 수혜자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이 공화당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이 밝혔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이 국경 강화 방안하고 가족 이민 문제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미국에 오길 바란다면서 능력에 따라 점수를 주는 이민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네. 자, 다카 문제가 예산안 협상하고 몰려있다고 했는데 19일까지 새로 예산안이 나와야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현재 연방정부가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19일 자정에, 금요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그때까지 정식 예산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임시 예산안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라면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지난주에 페이스북이 게시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요?
네, 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게시물을 뉴스피드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피드의 중심을 기업이나 사업체,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것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올리는 게시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취자들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 원래 페이스북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 글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를 올려서 이걸 함께 보는 그런 기능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업이나 특정 조직, 그리고 언론 매체가 보내는 게시물이 더 많아졌는데 이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게시물을 수동적 게시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동적 게시물을 올릴 때 이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이 페이스북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이나 뭐 성향에 맞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페이스북 사용자들로부터 요즘 이런 게시물이 너무 많다 이런 불만이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 같은 공적 게시물이 사적으로 더 많은 접촉을 끌어낼 게시물을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용자들이 더 의미 있는 교류를 갖도록 할 게시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또 이런 변화로 이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하지만 이 시간이 더 값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면 페이스북의 이 사업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주된 수입원이 뉴스 피드에 올라가는 광고에서 나옵니다. 이 광고료를 많이 받으려면 뭐 보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면 아무래도 뭐 페이스북이 받을 수 있는 광고료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 그런데 참고로 한 해 페이스북이 광고로 올리는 수입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페이스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죠. 특히 러시아와 연계된 조직들이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같은 이 SNS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이 SN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다는 겁니까?
네,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가짜 뉴스, 그리고 낙태나 총기 문제 같이 미국 안에서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을 SNS에 대거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조직은 주로 SNS 업체들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업체들이 처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비난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해당 의혹을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커지자 이에 못 이겨서 결국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 조직의 활동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이 페이스북의 이번 개편도 관련 대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노래 가운데 한 곡인데요. 자, 현재 어두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과거 나는 행복한 삶을 꿈꾸었다고 노래하는 I Dreamed a Dream, 나는 꿈을 꾸었네. 패티 루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Then I was young and unafraid.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pe apart, as they turn your dream to shame. He slept a summer. And still I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잔량입니다. 오는 2월 9일 한국 평창에서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각국의 겨울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 미국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들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한 명이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에 출전하는 마메 바이니 선수인데요. 화제의 선수를 만나러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스케이트장을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국의 첫 흑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마메 바이니.
평일 오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스케이트장으로 모여듭니다. 경기에 앞서 몸을 푸는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여학생.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메 바이니 양인데요. 올해 17살인 마메 양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난 이민자입니다.
So I brought her here, this particular rink.
마메를 제가 이 스케이트장에 직접 데려왔습니다. 애가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스케이트를 타면 에너지를 좀 해소할까 싶어서 데려왔어요. 첫날은 빙판 위에서 겁을 좀 내더라고요. 저도 사실 걱정이 됐어요. 애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라도 깨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마메 양의 아버지 크웨부 바이니 씨는 딸이 스케이트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곧 딸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She took that thing in stride and I was just surprised.
마메가 스케이트를 곧 잘 타는 거예요. 배우자마자 너무 잘 타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마메 양은 처음에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메 양의 빠른 속도를 본 감독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권유하면서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유타주에서 열린 여자 500m 쇼트트랙 선발전에 참전해 1등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17살의 마메 양은 미국 스피드스케이트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이자 첫 흑인 국가대표 선수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마메는 9살 때부터 쇼트트랙을 되게 좋아했고 선수가 되길 되게 원했었어요. 막 주니어도 됐고 지금은 내셔널 팀이 됐고 지금은 이제 올림픽 선수가 돼가지고 진짜 I only can say so proud of her.
지난 8년간 마메 양을 가르친 한국계 유수환 감독은 마메 양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마메 양의 키는 이제 감독과 엇비슷한데요. 하지만 얼굴이나 말하는 건 아직 앳된 소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케이트가 얼마나 재밌는 운동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음 위를 달릴 때 그 속도감은 정말 끝내주거든요. 제가 아직 뭐 대단한 선수는 아니지만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래요.
마메 선수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유명인사라고 합니다. 마메 양이 태어난 서아프리카 가나에서는 평생 눈을 구경할 수도 없다 보니 스케이트가 무척 낯선 운동이라는데요. 마메 선수는 고향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 소녀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은 물론이고 겨울 스포츠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대신 다른 걸 찾으면 되겠죠? 세계 어디에 있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고 또 그곳으로 인해서 행복한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고생으로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 마메양. 올림픽에서 어떤 전략을 쓸 건지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Just go fast and don't fall.
빨리 달리고 넘어지지 말자. 이것밖에 없어요.
마메양의 아버지 바이니 씨 역시 마메가 동계올림픽을 마음껏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Once you stay focused, everything will fall in place.
집중만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겠죠. 그게 답니다. 다만 큰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딸은 당당하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딸이 미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개막식에 입장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 이때까지 고생이 다 보상받을 것 같다는 바이니 씨. 딸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보너스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참전 군인들의 좋은 친구, 늑대개.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늑대와 개의 교배종인 늑대 사냥개를 기르기도 합니다. 늑대 사냥개는 보기엔 일반 개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가끔 늑대의 성향을 드러내다 보니 일반 가정에서 기르기엔 굉장히 힘든 동물인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선 이 늑대개가 사람들을 위한 치료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구드 동물보호센터. 덩치 좋은 개들이 우리 안을 어슬렁거립니다. 율리는 9년 전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에서 애완견으로 자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고 이웃집의 개나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곳 라구드 동물보호센터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라구드의 공동 창업자인 로린 린드너 씨는 늑대개를 사육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Looks like a puppy, so sweet, just wants a belly rub, and it's true.
율리는 그냥 보면 일반적인 애완견과 똑같습니다. 귀엽고 이 배를 만져달라고 이렇게 드러눕기도 하죠. 하지만 순식간에 공격적으로 돌변하는데요. 만약 주인의 주머니에 있는 걸 갖고 싶다면 인정사정 없이 뺏어가죠. 주인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늑대 사냥개에는 늑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고 주인에게 복종도 하지 않고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라구드 보호소에서 늑대개들은 인간들과 아주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데요. 바로 PTSD라고 부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참전 군인들의 치료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Inside every wolf dog is a war. And that war is, am I a wolf or am I a dog?
늑대개는 내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늑대인가 아니면 개인가, 내가 야생동물인가 아니면 애완동물인가를 두고 내면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해외 참전 군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남편인가 아니면 전투병인가, 매일매일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해군으로 복무했던 매튜 시먼 씨는 몇 년 전 퇴역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쟁의 공포를 잊기 위해 한동안 술과 약물에 의지해 살았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늑대 사냥개들과 교감하면서 정신적 충격에서 많이 해소됐고 PTSD도 거의 다 치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늑대와 용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때까지 35명의 퇴역 군인이 도움을 받았고 늑대개들 역시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육군 퇴역 군인인 제임스 톰슨 씨는 늑대개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됐다고 했습니다.
늑대개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저도 위로를 받지만 저 역시 말 못하는 늑대개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PTSD를 앓을 때 아무도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늑대 개들의 곁을 지켜주고 싶어요.
톰슨 씨가 늑대 울음소리를 내자 신기하게도 늑대 개들 역시 화답하는데요. 퇴역군인들은 늑대 사냥개들이 자신을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 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 마음이 무겁네. 이렇게 슬프고 축 처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이 표현은 크게 실망하다,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또는 기분이 안 좋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just got dumped by my date. I'm really bummed out. 나 오늘 차였어.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 You look bummed out. Are you okay?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My flight got canceled because of the snow. I'm so bummed out. 비행기가 눈 때문에 취소됐어. 아, 진짜 너무 실망이다. I'm bummed that I didn't get to see you this week. 이번 주 못 봐서 너무 아쉽다.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Bummed out. 오늘은 bummed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 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9년 1월 15일 오늘.
Die zu einer Scheinverhandlung wegbringen. Auf dem Weg ins Gefängnis wird Rosa Luxemburg getötet.
마르크스 이후 최고의 지식인 혁명가, 붉은 로자 등으로 불린 로자 룩셈부르크가 독일 군인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1871년 러시아령 폴란드에서 태어난 룩셈부르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후 27살 때인 1898년 독일로 건너가 독일 사회당에 들어간 룩셈부르크는 1917년 독일 공산당의 전신인 스파르타 군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1918년 11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군단은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곧 독일군의 강경 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혁명의 중심에 있던 룩셈부르크는 동지인 리프크네이트와 함께 1919년 오늘 살해된 뒤 광물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 그 동독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1929년 1월 15일 오늘.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50년대 중반 흑백 분리 금지 운동을 주창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955년 12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팍스라는 한 흑인 여성이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킹 목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1년여에 걸쳐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흑인 민권운동가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6년 버스 내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킹 목사는 이후 1964년 미국 내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1주년에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연설을 통해 주요 행적을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수단인 트위터. 어떤 나라,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다뤄졌는지 살펴봅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혹시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전문가들의 평가 함께 들어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트럼프 취임 1년.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